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무지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말씀 또 계속해서 살펴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살펴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이라는 날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12월 첫 주가 됐어요. 15년 첫해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이 됐습니다. 12월은 늘 하는 일이지만 익숙했던 그 한 해를 보내야 하는 그 쓸쓸함도 있지만 저희 교회는 학생 교회다 보니까 정들었던 사람들을 또 보내야 하는 달이기도 해서 12월이 오는 게 그렇게 썩 반갑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12월 한 달이죠. 한 달 남았고 또 실제 여러분들 학업은 뭐 한 주나 학부생들 길게 남아야 두 주 남았는데 그 한 해를 바쁘겠지만 신앙의 안목으로 12년, 15년 돌아간 그 흘러간 15년을 바라보고 또 신앙의 안목으로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본문을 근거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성경에서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은 마태복음 16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 그 생애에 공생애죠. 공생애 3년의 기간 중 마지막 1년에 그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때의 기록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3년 차 때는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심각한 이제 그 압박을 받았죠.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피난을 가셨을 때의 기록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로선 생명을 건 놀라운 고백이었다 말씀을 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저희가 지금 보아도 놀라운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교회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했을 때 그 교회라는 단어는 밖으로 불러내다 라는 합성어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요즘 철지라는 이 단어도 주님의 소유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에서 변형돼서 들어온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게 해서 그 교회라는 것은 다 어울러서 의미를 유추해 보면 예수를 주라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모이게 한 것, 그 모임이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죠. 한 가지도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불러내서 우주로 데려가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서 불러냈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불러낸 거고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에서 불러냈다는 말이고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불러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불러진 우리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또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실현해내고 연습하고 실천해보는 곳이 교회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첫 교회가 발생했을 때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기의 가진 것을 다 갖고 와서 없는 사람한테 나누어 주고 뭐 네 거 내 거 그렇게 따지지 않고 필요한 사람한테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런 일들이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죠.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그 첫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재산을 다 뭐 나누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우리가 그대로 닮아 있기에 또 우리의 모습은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한번 구현해내보고 연습해보고 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불행하게 실제 그렇지 않죠. 교회 내에도 세상 가치관이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와서 여러분 세상 경제 원리는 어떤 원리인가요? 가장 최소한의 것을 투자해서 최대의 것을 뽑아내야 하는 것이 세상 경제 원리죠. 교회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무가치한 곳에도 가장 귀한 것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만의 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내에서도 항상 세상의 기준을 갖고 교회의 어떤 행사를 바라본다 그러면 교회는 굳이 교회일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한번 실현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무가치한 것인데 우리의 무가치함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귀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주셨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해보고 실천해보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삶을 살았나 하는 것이 지난주 본문이었다면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사람들이 개인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아주 잘 드러나 있거든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눈은 자라. 네. 자, 이제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죠. 실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나 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는데 늘 제가 말씀드렸지. 9시면 지금 현재 시간으로 몇 시죠?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왜 올라갈까요? 기도하러. 뭐 간단하지. 뭐 이것도 대답 못하면 다시 내려가야죠. 초등학교로. 기도하러.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유대인의 전통대로 기도하러 그냥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외부적인 삶은 변화가 없는데 실제 변화가 없느냐? 아니요. 굉장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살펴보기 전에 여기 성전 미문에서 벌어진 상황이라 성전 미문을 잠깐만 설명하고 그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 감람산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넘어 베다니 마을에서 묵으시면서 성전에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산에서 들어와갖고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에 수사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오늘날로는 이걸 황금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이름은 수사문이고 여길 통과해 들어가면 여러분이 안 보이지만 여기 미문 써 있어요. 이렇게 요 미문 이렇게 조그맣게 여기 성전이고 미문이라고 써 있어요. 다음 그림은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네, 이렇게 여기가 감람산이고 기도론 골짜기 산이고 이렇게 넘어 들어오면 수산문이라는 데 들어가면 여기에 제사장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고 옆에 조그맣게 미문이 있어요. 이렇게 요 문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그 출입했던 문이 이쪽 문입니다. 이쪽 문으로 출입을 해서 성전에 들어가셨거든요.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 이렇게 넘어오셔갖고 이 문을 들어갈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기까지 쭉 나와서서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맞이한 것입니다. 황금문은 요즘에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 당시 수산문 그러는데 이것도 왜 황금문이라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보고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문으로 올 거를 벌써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도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메시아가 오면 이 문으로 오신다 그래요. 근데 이 문을 누가 막아놨나 하면 이슬람교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막아버렸어요. 여기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니까 다 막아버렸다고 해서 막은 모습 좀 보여줄게요.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래도 재림주가 오시면 이게 자동으로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밑에서 지금 전부 이게 뭐라고요? 무덤이에요, 무덤. 여기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비싼 자리 여기에요. 무덤 자리가. 진짜 갑부들만 들어오는데 여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자신도 재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앞에다 무덤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수산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성전 안에 들어가는 미문이 있고 그 미문 앞에서 늘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길에 구걸하는 사람과 마주치었습니다. 거기에 그 구걸하러 올라가는 것까지는 늘 습관대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외부는 변한 것이 없는데 그가 어떻게 변했나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얼른 봤을 땐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벌어진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고 나서 대략 한 50일에서 60일 이게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후에 벌어진 일인지 정확치 않기 때문에 뭐 한 5-60일 50일 때 승천하시잖아요. 그죠? 한 5-60일 그러니까 두 달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 베드로와 요한은 제자들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마태복음 다 배워서 알죠.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무엇 갖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였나 하면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여러분 가롯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다고 그랬죠? 은 30에? 왜? 그의 관심이 뭐였어요? 예수로 인해서 세상 가치를 얼마나 더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을 바랐다가 하나도 얻어지는 것이 없었을 때 그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그냥 가룟 유다가 저 은삼십을 주세요 한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들이 그냥 알아서 은삼십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은삼십은 뭐였다고 그러냐면 노예 한 사람 팔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금액을 그냥 주니까 가룟 유다가 그것이라도 챙기자 그러고 챙겼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일반적인 관심이 무엇이었나 가치관이 뭐였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과 60여 일 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이게 수사적 표현, 멋있게 말하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주화가 대부분 다 은이나 금으로 됐거든요. 여러분 앞에서 마태복음에서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로마에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을 올무 걸으려고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때 드릴 때 그 말씀 왜 안 나면 그 당시 주화가 은으로 된 주화인데 주화에 전부 가이사 얼굴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금으로 만든 세겔과 은으로 만든 세겔이 있어요. 뭐 가치가 많이 틀리지만 그런 걸 늘 주문에 넣고 다녔어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구했던 것은 뭐예요? 예, 그 금이나 은, 뭐 금까지 구했겠어요, 그죠? 뭐 하여튼 작은 가치라도 하나 좀 얻었으면 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돈 나한테 없다, 없지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이것이 참 중요한 변화의 대목입니다. 그 전에 베드로와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돈이었죠. 그죠? 세상 가치였잖아요. 세상 가치가 가장 귀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걸 좀 얻었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이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바뀐 거예요. 그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를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대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나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러분 물론 기적도 중요하죠. 기적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러한 기적은 이때 처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일어났나면 마태복음 10장부터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한 1년 정도 제자를 불러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일이거든요. 둘씩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각 유대 마을에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못 본 자도 보게 만들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능력들을 다 경험했다고요. 처음 있는 경험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때 그러한 기적을 갖고서도 그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세상 가치였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을 이용해서 진짜 그가 바라는 가치 기준은 세상 가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 우리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뭐 없는 시간 나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만 실제 우리 마음에 보면 우리는 세상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혹은 도구로 우리가 불러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그러지만 실제 마음 중심에는 왜 하나님이 좋냐면 내가 필요한 세상의 가치를 채워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거다 하는 생각들을 말은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도 늘 그랬거든요. 늘 그랬는데 어느 날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금과 은은 나한테 없지만 즉 가진 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난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뭐가 중요한 거라면 제자들의 가치관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바뀌어졌어요. 세상 것이 가장 귀한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는 가장 귀한 것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가 가장 귀한 것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이게 신앙의 리트머스 용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어요. 제자들도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져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의 가치를 누리는 것을 기대한다면 물론 신앙에 처음 들어설 때, 입문할 때 그러한 모습은 그다지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은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냐면 가치관이 바뀐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치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 기준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신앙 그러면 어떤 것을 자꾸 생각을 하나요? 자꾸 능력 또는 뭐 어떤 열매 결과 다 좋은데 모든 것의 기초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가치관이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 다른 경로를 걷고 있다 하고 생각해도 틀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정확하게 대한 사람들의 나타난 모습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뀔 수밖에 없나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안목은 보이는 세상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을 내가 많이 누려야 되고 이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을 내가 많이 갖고 있고 누려야만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서 한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가치 기준이 같을 수 있겠어요? 같을 수 없죠. 그죠? 같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치관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가짜 신앙이죠. 가짜 신앙. 예. 진짜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가치관이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세상 가치 기준으로 살 때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뭔가 부대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대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리트머스 용지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부대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물론 부대낌이 있어도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세상 가치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의 어떤 인생의 목표를 지배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항하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치관이 바뀌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내 생각을 확 바꿔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상이 없잖아요. 그죠?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녀 삼아 주셨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치관이 바뀐 모습으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되니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면 가치관이 바뀐 삶을 살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안 되는데 안 되지요. 안 되지만 되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를 하거든요. 오늘 베드로도 변한 거예요. 네. 그전에 어땠어요? 그전에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불과 5, 60일 전에. 예수님께서 붙들시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특히 베드로는 막 입으로 절대로 모른다고 막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성전 미문이라는 데가 어떤 데예요? 모든 유대 관원들 다 출입하는 동네인데 그 앞에서 지금 60일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잡히셨어요. 예수 믿는 잔당들을 다 지금 서슬이 포락에 잡고 있는 그 시인데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가진 바뀐 가치관을 그대로 표현해내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자기의 결심으로? 아니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는 것에 자꾸 반응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뭐가 변했나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에 자꾸 반응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사람은 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한다고요. 자꾸 마음에 부대낌을 줘요. 세상 가치로 사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부대낌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열 번 실패할 때라도 한두 번은 반응을 하셔야 돼요. 자꾸 반응을 하셔도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있어서 오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가치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가치관이 변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죠.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자기 가치관이 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 에, 빌, 골, 몬, 그러죠. 빌립보서. 지난주에는 그 에베소서 말씀을 좀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빌립보서 얘기인데, 이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들의 문제 없었던 교회들이 없었어요. 다 뭐 가치관 때문에 싸우고 신앙의 관점 때문에 싸우고 다 교회 분란이 있었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도 어떤 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었나 하면 여긴 참 어떻게 보면 좋아요. 예수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누가 더 잘 전하냐 누가 더 열심을 내냐 하는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에다 편지를 썼는데 어디를 보냐면 3장 볼 건데 보기 전에 1장 12절 좀 보겠습니다. 12절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감옥에 갇힌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보셨죠? 바울이 갇혔는데 갇힌 것 때문에 더 복음을 열심을 내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근데 그 똑같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모습이지만 그 내용은 달랐다는 얘기. 하나는 그것이 바울도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더 열심을 내자. 바울이 갇혔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을 내자 하는 쪽에 열심이 있었는가 하면, 야, 바울 잘난 체 하다 갇혔네. 나도 이럴 때 좀 더 열심을 내서 내가 이번엔 주목을 받아야겠다 하고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른 열심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지금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알겠죠?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서로 증거하긴 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잘난 체하는 빌립보 교회에 이제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이제 어디를 보냐면 3장 4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니까 너희도 잘난 체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제일 잘났다.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가문이나 학벌로나 또는 배움의 정도나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최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변했나 실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기는 유대인 중에서 내가 최고다. 실제 그랬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어딜 얘기해요? 그 당시 도제식으로 학문을 배웠는데 최고의 학문기관이었어요. 거기서 수학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또 게다가 이 사람 여기서 설명 안 했지만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어요. 되게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뭐 모든 곳에 있어서 자기는 어느 곳에 있어서 뒤친 것이 없다. 너희들보다 내가 최고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기득권, 모든 신분의 이득,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보여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이 뭐예요? 아주 고상한 표현인데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똥처럼 여겼다. 그렇지? 똥처럼. 네. 또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응집시켜서 표현했냐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여러분, 바울의 가치관이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고백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 반성을 해봐. 그럼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맞는데 자꾸 그 마음을 누가 건드냐 하면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세상의 가치를 우리 안에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나타난 비유 말씀이잖아요. 씨앗이 떨어지는데 어디 밭에 떨어져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뿌리를 못 내려보는 거예요. 잠깐 내리다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데서 떨어지면은 아예 뿌리조차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어떻게 돌이켜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라봐야 되죠. 어느 목사님이 그 바라법의 법칙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울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가졌나 하면 거저 줄 테니까 가져라가 아니죠. 너한테 주었으니까 싸워서 가져라 그랬거든요. 싸워야 돼요. 싸움을 하면 누가 돕냐 하면 하나님께서 도왔잖아요. 예, 이스라엘 그 진영이 항상 하나님께서 백업이 되어주셨어요. 예, 질 것 같으면 막아주시고 때로는 도와도 주시고. 그러나 싸움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예. 우리가 자꾸 가치관을 바꿔서 사셔야 돼요. 세상 가치가 가장 귀한 가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가치는 없어질 가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가서 스크린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왜 그 가치를 못 누리고 사느냐고요. 이제 거기서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여러분 가만 놔두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어디로 질주해 가나 하면 세상 가치를 향해서 질주해 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상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 표현대로 하면 자존심 구기지 않고 그죠? 비교적 내가 쟤보단 좀 낫게 국산 백 들 때 나는 명품 백 들어야 되고 쟤 국산 옷 입을 때 난 명품 옷 입어야 되고 전부 이런 쪽으로 교회 안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교회 와서는 안 그런 것을 표현해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까지 전부 그 자랑을 한다고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회와 세상에 다른 게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달라야죠. 가치관이.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베푸는 거요? 기적은요. 절에 가도 기적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스님들도 귀신 쫓아내는 거 몰라요? 우리는 뭐 십자가를 그려 쫓으면 그들은 팥을 뿌려서 쫓는다니까요. 누가 더 간단해요? 팥이 간단하지. 한 줌 차고 다니다가 쫙 뿌리면 되는데. 기적은요. 어떤 종교든지 기적이 있어요. 세상 어느 종교에 기적이 없느냐고요. 자꾸 기적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진짜는 뭐냐? 가치관이 변해야죠.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나라 가치를 살아야죠. 그 나라 가치를 살면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을 자꾸 바라보고 그 성령에 반응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러한 일을 끊임없이 반복할 때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안 점점 커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좀 더 크게 보이고 잘 보이고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또렷이 보인 사람들 나타난 반응이 뭔지 압니까? 바울 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가치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야 너는 벤츠 타고 다녀. 나 벤틀리 타고 다녀. 이러면 그래 잘 타고 다녀.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벤츠나 벤틀리 뭔 상관이냐고요. 그게 가면 되지.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님은 못 살아봐서 몰라요. 아, 나 몰라요. 못 살아봐서. 솔직히 못 타봐서 모르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데 그 나라 갖고 갈 거예요. 그거? 여러분 중에 우리 어르신들 얼마 안 계시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뽐낼 수 있는데 저만큼 장례식장 많이 가본 사람 있으면 좀 나와보세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이 가봤어요. 뭐 매장하는데 화장하는데 뭐 하여튼 한국에서 수도 없이 다녔어요. 정말 화장장 가면 허무해요. 어제까지도 늘 대화하고 나누던 그 사람이 화장지에 딱 들어갔다 나오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하얀 뼈 요만큼 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분명하게 이야기되어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왜 그걸 아는 사람들이 오늘날 왜 삶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느냐고요. 그게 다 무가치하다는 걸 아셔야 되잖아요. 왜 무가치해? 못 갖고 가니까 무가치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평가 기준에 없는 거라니까요. 무가치한 공부인 거잖아요. 무가치한 공부. 예. 선생님은 영어 보려고 했는데 나는 수학이 중요하다고 수학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뭐가 뭘까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간단해요. 세상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날 내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거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박수 드리는데 우리가 박수 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라고. 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때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려고 오늘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 사용하는 걸 바꿔야죠. 그리고 또 여러분의 관심을 사용하는 걸 바꿔야죠. 가치관이 바뀌면 다 바뀌게 되어져 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나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선교사로 안 나가도 돼요. 안 나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 어떻게 나서 선교사로 나가겠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우리가 뭐 보탤 것이 요만큼도 없어요. 여러분이 선교 안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다 바꿔놓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굳이 안 해도 얼마든지 세상 정권을 바꿔서 없는 사람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왜 우리한테 그것을 맡겨놓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그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구분한다고.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은 염소의 자리에, 한 사람은 양의 자리에 세운다. 그 양쪽으로 분리된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물었죠? 내가 언제 주리를 위해서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했다. 뭘 했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없지만 조금은 같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누고 도와주고 살피고 이렇게 성도답게 사는 어떤 모습을 보인 것. 그것이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뭐 큰 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큰 것도 안 해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의식이 바뀐, 가치관이 바뀐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너무 많죠. 뭐 운전할 때도 얼마든지 다른 가치관으로 운전할 수 있어요. 다른 가치로 운전하려면 막 옆에 끼어들면 딴 때 같으면 쌍시옷에 막 쌍, 막 튀어나올 수 있는 거 옛날 다섯 번 나왔는데 두 번으로 줄이고 뭐 얼마든지 삶의 전 영역에서 그 가치관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시험 볼 때 모든 그 책상을 다 필기장으로 만들어 놨죠. 그죠? 그것도 가급적이면 안 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거, 뭐 관심 쓰는 거, 삶의 태도 모든 데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줘요. 금과는 내게 없지만 세상 가치는 나한테 없지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게 뭐예요? 예수.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그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니까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봐라 그래 내가 한 건 했다 그러고 이럴 것 같은데 베드로가 그래요. 야 놀래지 마 내가 한 거 아니야. 누가 한 거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한 거다. 그 얘기를 아주 용감하게 한다고. 자랑이 바뀌었잖아요. 그전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자랑이었는데 아주 정직하잖아요. 내가 한 거 아니야. 예수가 한 거야.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면 손해날 것 같죠? 손해 안 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한다니까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것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모든 환경까지도 다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놀라운 일을 놔두고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 고난의 길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도 괜찮은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요. 세상 모든 걱정 끌어안고 그냥 내가 하지 않으면 내 일 망하고 내 인생 망하는 것 같고 내 앞길이 망할 것 같고 내 사업이 망할 것 같고 왜 다 그러고 사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손에 안 나가게 다 행하신다니까요. 진짜 그러냐? 진짜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왜 믿고 안 맡기느냐고요. 믿고 맡기지를 못하니까 스스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것은 왜 두렵죠? 두려운 거? 불확실하니까 두려워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확실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얼마나 확실하느냐고요. 거기서부터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들어가서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불안한 시기를 살고 있는 줄 압니다. 학생들이라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키셨을 때는 어디엔가 필요해서 시키셨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남들이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2, 3%? 2, 3% 자리에 여러분 갖다 놓으신 거잖아요. 제 말이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가방끈 다들 갖고 있지만 외국 가방끈 갖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인구 대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다 여러분 공부시켰는데 왜 불안에 떠느냐고요. 왜? 지금 당장 뭐 되고 안 되고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가치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늘 그렇게 삶을 바꿔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손해 안 나게 하신다고요. 그 선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좀 더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맡기지는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못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는 아닙니다. 뿔한 일이 아닌 다음에는 강제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강제하면. 강제한다 그러면 우리가 로봇이지 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었잖아요. 강제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신분만큼은 강제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신분에 죽을 자리에서 살 자리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우리를 옮겨놓으셨다고요. 수준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옮겨놓으셨다니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라 명하셨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모습은 가치관이 변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에 걸릴 때 반응을 하셔야 돼요. 마음에 걸릴 때 성도답게 살려는 반응을 미루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해가셔야 되는데 조금씩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시라고요. 허구한 날 교회 와갖고 앉자마자 여러분들 하는 기도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왜 맨날 그 기도하느냐고. 조금이라도 하루에 5분씩이라도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리고 하루에 5분씩이라도 성경 말씀 보시라고요. 뭔가 애쓰고 노력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노력한 것보다 정말 더 훨씬 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세상의 가치를 배설물처럼 여길 때 오는 평안함, 이건 모르죠. 바울은 그 평안함을 누리고 살았다고요. 우리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야, 바울은 바울이니까 아니요. 바울은 바울이니까 그러면 여기다 기록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우리 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 가치관이 변하는 거다. 머릿속에 아주 분명히 못을 박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가치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나한테 가장 존귀 여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노력하고 작은 것이지만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첫 모습은 그들의 가치관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도 가치관이 변한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우리의 주권이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우리는 결국은 서야 되는 사람인 것을 아는 믿음을 가졌는데 오늘날 세상의 것들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사는 불충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할 때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또 성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